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두 분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북조선 신자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 기쁘지만 또 이렇게 은혜 집사님, 수인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너무 즐겁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집과 교회만 다니다가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활력소가 됩니다.
저에게는 이 시간이 산삼 같아요.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그런데 이은혜 집사님은 성가대 발표하시느라고 이맘때가 제일 바쁜 시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그렇습니다. 좋은 찬양을 들려드리기 위해 자주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집안일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필요한 사람이 우렁이 각시 아닌가요?
우렁이 각시라니요?
그 이야기 모르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와서 도와주고 챙겨주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성령님 아니신가요?
우렁이 각시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북조선 신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야겠네요. 다 같이 이야기를 읽어봐요.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에 부지런한 총각이 한 명 살고 있었답니다. 이 총각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일했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은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보자. 푸릇푸릇하게 쌍이 나는 게 아주 볼만하네. 휴,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뭘 하나.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아야 하나.
나랑 둘이서 먹고 살지?
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누가 말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주위를 두리번 거렸어요.
여기엔 나 말고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말을 한 거지?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없는데. 한 번 더 말해볼까?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까?
나랑 둘이서 먹고 살면 되지.
이번에도 여기저기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보였어요.
아무리 봐도 우렁이밖에 없는데 혹시 우렁이가 말을 했을까? 설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집에 들고 가봐야겠다.
우렁이를 들고 간 총각은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 깜짝 놀랐어요. 글쎄, 부엌에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정성껏 밥상을 차려놓았을까?
총각은 갸웃갸웃했지만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맛있게 밥을 먹고 일을 하러 나갔어요. 저녁이 되어 총각이 집에 돌아오자 저녁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총각은 누가 밥을 차렸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부엌을 몰래 엿보기로 했죠. 얼마쯤 시간이 지나가니 우렁이를 넣어두었던 물항아리에서 너무도 예쁜 색시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아니, 저 우렁이가 예쁜 색시로 변했던 것이구나. 지금 뭘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다.
총각은 우렁이 색시를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우렁이 색시는 불을 피워서 밥을 맛있게 만들고 구석구석 청소도 깨끗하게 했어요. 청소를 다 끝낸 우렁이 색시는 다시 물항아리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총각이 색시의 치맛자락을 덥석 잡았답니다.
나랑 같이 살아요, 우렁이 색시.
우렁이 색시는 수줍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그렇게 우렁이 색시는 총각의 각시가 되어 사이좋게 살았어요. 신랑이 밭에 가면 각시도 같이 가고 신랑이 나무 하러 가면 각시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임금님이 사냥을 나왔다가 우연히 우렁이 각시를 보게 되었어요.
참으로 곱게 생겼구나. 저 각시를 왕궁으로 데려가야겠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렇지. 내일 아침에 나와 시합을 하자꾸나. 저 산에 누가 먼저 나무를 가득 심는지 시합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우렁이 각시의 신랑이 되는 거지.
신랑은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때 우렁이 각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편지와 가락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시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예요.
신랑은 우렁이 각시가 시키는 대로 편지와 가락지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바다가 쭉 갈라지고 길이 열렸답니다. 신랑은 그 길을 따라 용궁으로 들어갔죠. 사실 우렁이 각시는 용왕의 딸이었답니다. 용왕은 사위인 신랑에게 호리병 하나를 주었어요. 그 호리병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호리병이었어요. 다음 날 신랑은 호리병을 들고 산으로 갔어요. 임금님은 수많은 병사를 데리고 미리 와 있었어요. 신랑은 호리병의 뚜껑을 열고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 산 가득이 나무를 심어다오.
그러자 호리병 속에서 조그만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더니 순식간에 온 산에 나무를 가득 심어 나왔어요. 시합은 당연히 신랑의 승리였지요.
내가 졌군. 하지만 다음 시합에서는 내가 당연히 이길 것이다. 이번 시합은 말타기 시합이다.
임금님은 튼튼한 말을 타고 달렸어요. 신랑은 호리병에서 나온 비쩍 마른 말을 타고 달렸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승리는 신랑의 것이었어요. 약이 바짝 오른 임금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합을 해야 한다고 우겼어요.
이번에는 배타기 시합을 하도록 하자. 만약 네가 이긴다면 이 나라의 절반을 내게 주마.
임금님은 커다란 배에 사공을 잔뜩 태웠어요. 거기에 비해 신랑은 호리병에서 나온 작은 나룻배를 탔어요. 배는 바다로 나갔어요. 그런데 바다로 나가자 임금님의 배에만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게다가 성난파도가 배를 덮쳐 임금님이 바다에 빠지게 됐어요. 신랑은 허우적거리는 임금님을 구해냈지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토록 괴롭혔는데 도리어 나를 구해주었구나. 약속대로 나라의 절반을 내주마.
신랑은 나라의 절반을 아주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백성은 모이기만 하면 새 임금님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우렁이 각시와 신랑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옛말이네요. 우렁각시의 도움으로 왕이 된 총각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총각은 우렁각시의 말을 잘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할례를 치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구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근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고 그 이후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할례를 먼저 받고 유월절을 지키네요.
아마도 애굽에서는 할례를 하기에는 시간이나 장소가 적절하지 않아서이지 않았을까요? 노예 생활에서 할례를 받았다면 일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어느 주인이 노예가 아프니까 일을 하지 않고 누워있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어요.
처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면서도 애굽에서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네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매우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통해 배우자에게 충실하겠다고 약속하는 의식처럼요. 결혼 생활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처럼 할례는 앞으로는 육신에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언약의 의식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을 내려놓지 못했던 부모 세대들과 달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자녀 세대에게는 아주 필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식을 행했던 곳은 길갈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어요.
길갈은 히브리 말로 그르다는 뜻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의 삶을 따름으로 인해 모든 수치가 돌멩이들이 대글대글 굴러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어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백성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봐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전쟁이 되겠네요.
유월절을 지내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게 되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불안해졌나 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의 앞에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근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건가 보네요.
맞아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아무도 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 주신 분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무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약에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겠네요.
네, 맞아요.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도 그렇고 야곱과 밤새도록 얍복강가에서 씨름했던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 계셨던 분도 예수님이신가요?
네. 우리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대로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자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멀찍이서 보니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더 보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결박되지 않는 네 명의 사람들이 풀무불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아 보인다.
신의 아들이란 말이 맞긴 맞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자 나타나신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벌일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난 뒤에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 내용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송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송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귀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나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흑우는 여호와의 귀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도니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 철, 기그들은 다 여호와께 급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야기를 들은 여리고 성은 문을 굳게 닫았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네요. 이건 랍도 중탄꾼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리고를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실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주신다고 하셨죠.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작전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너무도 특이합니다. 처음에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군사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불며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일곱 바퀴 돌면서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바로 그때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전쟁 계획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마도 겁을 내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설사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두 가지 주의할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에요. 나중에 다른 성읍들을 함락시켰을 때 전리품 중 일부는 백성들이 가져갈 수 있었어요. 다만 첫 전쟁이었던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 있어요.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들으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낸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일도 당당히 그 내용 속에 자리하고 있죠.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복의 1등 공신인 라합을 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합은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었네요. 너무 놀라워요.
라합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세 번이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다음은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고 기생이었음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라합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또 만약 제가 이슬람 문화가 강력한 나라에서 태어났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게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참 감사해요.
오늘은 여리고성의 정복과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여리고성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정복된 곳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훈련받았던 군사들도 아니었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역시 특별히 용감하거나 군사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전투 시작 바로 직전까지 두려워하며 걱정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처럼 평범하고 겁도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용기가 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옛말처럼 이야기하면서 꼭 배워주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럴수록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발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 자매님, 미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아, 오늘 두 분이 너무나 밝은 미소와 함께 우리 너무 신선한 목소리도 오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미수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도 하시고 없이도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못 먹어도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죽이게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여 배고프신 예수님 앞에 사단은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시험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시기에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런 시험을 찾아왔을 때 타협하지 않고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절망과 어둠과 고통 가운데서 외로이 신앙을 지켜가는 북조선 신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부어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신방예배의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도 나눴죠.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금식해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사단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면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이기에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지만 사단의 말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것이 마음에 크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난 사단에게 순종하기 싫어요 라고 외치며 유혹을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도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방송 이후로 밥은 안 먹어도 영의 양식이 말씀은 하루에 한 장씩 빠짐없이 읽고 묵상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보니까요.
네.
좀 이렇게 살이 수척해 보이세요.
아, 진짜요?
네. 아, 참, 두 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고 있다니 참 귀하고 귀합니다. 이게 순종하는 삶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순종하는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탄의 공격을 보면 참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같은 흐름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늘 실수하는 자기 자랑. 우리가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기 자랑, 이것이 조금 과하게 되면은요, 자기 과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기 자랑이 자기 과시로 넘어가서 죄로 연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다 있잖아요.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한마디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돈도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요.
네, 맞아요. 그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인데 사단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를 건드려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도 아니고 토대가 좋은 것도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북조선과 남조선이 나뉘어지기 전에는요. 북조선의 기독교가요.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학교도 대단했었고요. 남조선에서는 요즘도 신학 공부를 안 하면 인정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은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무허가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교육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왠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겠네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야, 그러지 말고 쉬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쉬운 길이라는 게 성전 꼭대기를 올라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받으면 비록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 대단한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들처럼 많이 받지는 않았더라도 비판받지 않을 거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택하라고 유혹하는 것이고요.
와, 예언자매님이 너무나 설명을 잘해줬어요. 성전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인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란 듯이 한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서 다치지 않고 사뿐히 땅에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런 인정을 받고 사역을 하면 쉽지 않겠느냐는 거군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라는 유혹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대단하신데요.
그렇죠. 궁금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네, 맞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단 하나만 잠시 생각하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자기 과시하는 것은 죄인 거죠? 이게 죄인 줄을 알겠는데 왜 이것이 안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왜 죄냐, 왜 안 좋은 것이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을 잘하게 만드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것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결국 이런 거나 저런 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네, 맞아요. 목사님, 저는 수학 공부를 못했는데 수학을 잘하는 제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못 푸냐고 말해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셔서 그런 거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또 국어는 못한답니다.
목사님, 수학 못하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국어를 좀 잘해요.
국어 잘하는 사람이 볼 때 너는 왜 국어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자에게 저마다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뭔가를 과시하고 싶으니까 남들보다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뛰어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잖아요.
싸움을 할 때도 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야, 내가 너보다 위에 있는 존재야. 까불지 마. 이런 말이에요.
뭔가 과시하고 싶은데 내세울 것이 없으면 나이로라도 너 몇 살이야? 어린 놈이 이러면서 나이로라도 누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라도 내 자랑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요. 저희 어렸을 때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늘 계단에서 뛰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목사님도 위에서 뛰어내리는 걸 많이 하셨어요?
네.
북조선의 남자아이들도 그렇게 잘 놀아요.
아, 그렇군요. 북조선에서도 그래요.
네.
예전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뭐 손전화도 요즘같이 손전화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닌데 동네 이렇게 뒷골목에 가면요 아이들이 뭐 했냐면요 계단에서 그렇게 뛰는 걸 했어요. 어떤 한 아이가요 다섯 칸에서 이렇게 펄쩍 뛰면요 어? 나는 여섯 칸에서 뛸 거야. 꼭 이런 애가 나와요. 나는 일곱 칸. 나는 여덟 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덟 칸은 한 층이거든요. 뛰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렸을 때는 제 기억에도 친구 녀석 하나가 지기 싫으니까 여덟 칸에서 뛰겠다고 침을 꼴깍꼴딱 생기면서 뛰었어요. 그러다가 다쳐서 병원 가서 붕대 감았어요.
이 아이들의 공통된 마음이 그게 위험한 줄 알지만 감행하는 이유는 뭔가 자기를 과시해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모이면 자랑하는 게 얼마나 유치해요. 야, 우리 집에 텔레비 있어. 그러면 우리 집에는 전화기 있어. 야, 우리 집에는 텔레비 두 대 있어. 그러고 이제 막 없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러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으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면 사돈의 팔촌까지라도 끌어 들여서 야 우리 팔촌 아재가 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과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이런 방법으로 유혹하네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신 모습이니까 그런 시험을 받으신 거고요.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할 텐데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존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험하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달콤한 유혹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험에서 이기셨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내가 잘해서 이룬 것처럼 자랑으로 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언자매님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해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하는 것마다 항상 잘 되더라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매우 위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은근히 비교하는 의식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누가 기도하면 항상 들어주시던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맞아요. 영적인 자기과시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뭘로 보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로 본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셨다 할지라도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는다는 것을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연단이 있고 하나님의 단련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것에는요 위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응답을 안 해주면요 삐져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들어주시는 게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그러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과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잖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남들보다 잘 살잖아.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돈을 네? 많이 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흘러가는 길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돈 잘 버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또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잘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특별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돈 못 버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는 이런 재주가 있다는 걸 수용하면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삶인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가 겸손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거네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 겸손해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진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는 것을 선택할래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너는 이런 것도 못하니? 이렇게 정죄하지 않아야 해요.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못하는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이고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 약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그 사람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신자라면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신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얼마나 깊이 체험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내가 정말 악질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은 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네, 맞아요. 두 분 얘기하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히 누구를 비난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진심으로 내가 정말 제일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누구를 탓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는 나 정도면 괜찮아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늘 그렇지 못한 사람을 탓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죄가 얼마나 많은가, 정말 내가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하겠네요.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산의 골짜기가 깊으며 산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좋은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아무리 그 히말라야라도 높은 곳에서 보면 낮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만큼 받았느냐, 내가 교만해져서 이렇게 높아 있다면요, 백두산을 봐도 아마 낮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자기 과시하고 싶은 유혹을 따르지 않는 우리 북조선 모든 신자들, 우리 예언자매 미수자매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목사님, 저는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떤 생각인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사실 은근 내 안에 나의 재능이나 나의 잘하는 거를 좀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은가?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좀 생각을 갖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이 정도면 괜찮아 생각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겸손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좀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도 지혜롭게 그걸 겸손함으로 잘 나 스스로를 다스림이 필요하고 설령 내 눈에 저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것마저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표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반면에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높아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미소자매님은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운동신경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좋아해요?
대부분의 운동은 다 좋아하거든요.
와, 네.
그렇지만 여기서 네, 운동을 제가 했었는데 다른 친구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약간의 비교와 또 시기와 질투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이게 다 죄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마음을 저 스스로에 대한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룰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됐지만 다루지도 못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못하는 거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이런 죄인된 마음을 그대로 좀 고백하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안에 참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누구를 눌러야 되잖아요.
네.
내 옆에 사람. 근데 그것이 시기, 또 경쟁, 또 질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똑바로 삽시다.
네. 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랑을 일삼고 자기 과실을 통하여서 나를 또 드러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분명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을 우리에게 배워주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여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교만해져서 높아져 있으면 아무리 높은 산을 봐도 낮아 보이는 것을 기억합니다. 늘 언제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함께하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